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당신이 새들어 살던 건물주가 갑자기 당신 매장 바로 옆에 똑같은 간판을 달고 경쟁 사업을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쵸. 심지어 당신이 창고에 잔뜩 쌓아둔 것과 똑같은 물건을 도매가로 떼와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을 보호하려던 그 철통 같은 규제의 울타리가 오히려 그 얄미운 경쟁자의 성장을 무럭무럭 돕고 있다면요.
진짜 복장이 터질 노릇이네요.
네, 근데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엄청난 자본이 얽혀있는 클라우드 시장, 그리고 글로벌 AI 생태계 밑바닥에서 정확히 이 배신과 역설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보려고 하죠.
네, 오늘 진행할 심층 분석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복잡한 AI 기술 뉴스 홍수 속에서 여러분을 가장 트렌디하고 통찰력 있는 정보통으로 만들어드리는 거죠. 오늘 분석할 자료는 2026년 7월 3일자 AI 데일리 브리핑, 그리고 이 방송 자료를 제공해 주신 김경진 전 국회의원의 코멘터리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메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AI 생태계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물리적 뼈대, 즉 연산 능력인 컴퓨터 시장에서 지금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잖아요.
메타가 컴퓨터 시장에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죠?
메타가 남는 AI 연산 능력을 외부에 파는 그 메타 컴퓨터라는 걸 출범시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건물주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아, 원래 메타는 클라우드를 빌려 쓰던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메타는 거대한 클라우드를 빌려 쓰던 최고 VIP 고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AWS나 Azure, 구글 클라우드 같은 곳과들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판매자로 둔갑을 한 겁니다.
와, 진짜 얄미운 건물주네럼. 근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메타가 올해 AI 인프라 지출에 쏟아붓기로 한 돈의 규모가 무려 14,500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200조 원에 달하죠.
잠깐만요. 200조 원이요?
네, 어마어마하죠.
상식적으로 200조 원을 인프라에 쏟아붓는다고 발표를 하면 시장에서는 보통 돈을 너무 허공에 뿌리는 거 아니냐면서 우려해야 정상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 보도된 직후에 메타 주가가 오히려 10% 이상 훌쩍 뛰었더라고요. 반대로 기존에 메타한테 연산 능력을 빌려주면서 돈을 벌던 코어위브나 네비우스 같은 대여 업체들은?
네, 10% 넘게 급락했죠.
메타가 엄청난 돈을 쓰겠다는데 주가가 폭등한 이 역설적인 논리가 정확히 뭔가요?
그건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그 200조 원을 단순한 매몰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현금 창출원으로 재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강력한 신호가 시장을 움직인 건데요.
어떤 신호들이죠?
첫째는 메타가 사두고 당장 다 쓰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연산력을 이미 독식했다는 압도적인 힘의 증명이고요.
아하...
둘째는 그 남는 연산력을 남에게 팔아서 현금을 벌어들일 테니까 앞으로는 인프라 지출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잔뜩 사둔 200조 원어치 슈퍼컴퓨터를 24시간 풀 가동하다가 안 쓰는 빈 시간에 남한테 빌려주고 임대료까지 받겠다는 아주 영악한 계산이네요.
맞아요. 자기 비용은 줄이면서 새로운 수익 창출 파이프라인을 뚫은 거니까 주주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원래 메타한테 장비를 빌려주던 회사들 입장에서는 진짜 마른 아래는 말벼락입니다.
그래서 김경진 전 국회의원의 코멘터리가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클라우드를 쓰는 실무 기업에게 던지는 경고인데요.
네, 어떤 경고인가요?
계약서상에 내가 빌린 클라우드 회사가 내 경쟁자에게도 컴퓨팅 자원을 파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와, 저도 이 코멘터리를 보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이 조항 하나를 계약서에서 놓쳐버리면 나중에 갑자기 공급이 끊기거나 사용료가 폭등할 때 방어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AI 뉴스를 그저 메타가 돈을 많이 버네 이렇게 소비할 때 아니라 당장 내일 우리 회사의 클라우드 계약서 조항을 어떻게 방어적으로 설계할 것인가로 직결시켜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하드웨어 인프라단에서 메타가 이렇게 200조 원짜리 무력 시위로 판을 흔들고 있다면 그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모델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규제를 무너뜨리는 기묘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통 같은 대중국 수출 통제가 오히려 중국 AI 모델들의 전 세계 확산을 돕는 그 기막힌 역설 말이죠.
네, 맞습니다. 7월 1일자 데이터를 보면 그 역설의 중심에 중국 AI 6소호랑이 중 하나인 지푸가 있습니다.
지푸요?
네, 이들이 만든 GLM-5.2가 전 세계 오픈에이트 지능지수 평가에서 미니맥스나 딥시크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51점으로 당당히 1위에 올랐습니다.
오, 1위요?
네, 스펙 자체가 완전 괴물급이에요. 744B, 그러니까 740억 개의 매개변수를 가진 전문가 혼합구도, 즉 MOE를 채택했고요.
잠깐만요, 매개변수가 744억 개요?
네, 게다가 100만 토큰의 맥락을 지원하거든요.
여기서 그 전문가 혼합이라는 게 영어로 모이잖아요. 이 개념을 기술자가 아닌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조금만 더 쉽게 쪼개볼까요?
좋습니다.
모든 연산력을 매번 무식하게 다 쓰는 게 아니라 마치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오면 증상에 따라서 내과, 정형외과, 안과 의사에게 알아서 배정해주는 원리와 비슷한 거죠.
아,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 AI 내부의 특정 뇌 부분만 켜서 답변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방식, 맞습니까?
네, 맞아요. 7,440억 개라는 거대한 덩치를 가졌지만 실제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가장 전문성 있는 영역만 가동하니까 답변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전력 소모는 적게 드는 고효율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100만 토큰, 즉 책 수십 권 분량의 텍스트를 한 번에 읽고 기억하면서 답변할 수 있다는 건 이 모델을 당장 실무에 투입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기술의 스펙 자체가 아니라 지푸가 이걸 푸는 방식과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저도 그 자료 보면서 타이밍이 진짜 소름 돋았어요. 미국이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엔스로픽의 최상급 모델인 클로드 파브 5가 중국 내에서 꽉 막혀버린 날이 6월 12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히 바로 다음 날인 6월 13일에 지푸가 기다렸다는 듯이 유료 코딩 고객들에게 이 GLM-5.2 배포를 시작합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어서 핵심 기술인 가중치를 아무런 제약이 없는 완전 개방형 MIT 라이센스로 전 세계에 공짜로 싹 다 풀어버려요. 저는 여기서 좀 딴지를 걸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시죠.
지푸가 올해 초에 홍콩 증시에서 5억 5,800만 달러, 약 7,700억 원을 끌어모은 상장사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투자를 받았죠.
그렇게 엄청난 투자금을 받은 상업회사가 대체 무슨 돈으로 마진을 남기려고 이 천문학적 비용이든 모델을 제한 없이 무료로 핀 겁니까? 이거 완전 자살행위 아닌가요?
단기적인 수익 모델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하지만 글로벌 기술 패권 생태계라는 더 큰 체스판을 보면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영리하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미국이 프론티어 모델이라는 최고급 5성급 호텔의 문을 중국 사용자들에게 걸어 잠그니까 중국의 지푸가 아예 자기들이 만든 5성급 호텔의 상세 설계도를 전 세계 길거리에 무료로 뿌려버린 격이거든요.
아, 맘대로 가져다 써라.
네. 미국 호텔 못 가지? 자, 여기 설계도 줄 테니까 너희 집 뒷마당에 똑같이 지었어. 심지어 상업적으로 돈 벌어도 터치 안 할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미국 기술을 못 쓰게 된 수많은 글로벌 개발자들과 기업들이 제한 없이 열려있는 중국산 오픈에이트 모델로 우르르 몰려가서 생태계를 장악하게 만들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빗장을 거르니까 아예 담장을 허물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경진 변호사라 이 현상을 두고 아주 냉정한 객관적 조언을 남겼어요. 좋은 모델을 규제로 막는 힘보다 아무 조건 없이 푸는 힘이 판을 더 빨리 넓힌다라고요.
아, 진짜 뼈아픈 지적이네요.
네, 규제는 기술의 진보 자체를 멈추게 하지 못하고 단지 사용자들이 선택하는 선택지만 바꿔놓았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 업무에 어느 나라 회사 제품을 쓰느냐는 그런 브랜드 꼬리표보다 이 AI의 라이센스가 우리 회사의 상업적 업무를 법적으로 허용하느냐, 이걸 먼저 따져야 한다는 조언이 피부에 확 와닿습니다.
그렇죠.
실용주의의 시대가 온 거네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델이 이렇게 치열하게 기반 뼈대를 다졌다면 이제 그 위에서 돌아가는 실전 도구들의 진화는 우리가 알던 수준을 한상 벗어났거든요.
맞아요.
사용자가 묻는 말에 친절하게 대답만 하는 비서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일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에이전트들의 융단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구글의 제미나이 옴니플래시 API 가격 정책을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초당 $0.10에 기능을 열었는데 그 성능이 경이로워요.
가격 파괴 수준이죠.
네, 텍스트 몇 줄, 이미지 최대 7장, 3초짜리 짧은 영상 클립 3개를 톡 던져 넣으면 AI가 알아서 오디오까지 싹 매끄럽게 입혀진 720p 해상도의 완성본 영상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와, 진짜 놀랍죠.
인간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타임라인 일일이 자르고 붙이던 노동의 시대가 말로 지시하는 대화형 생성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캔바나 드롭박스랑 바로 연동되는 맥OS용 제미나이 스파크 베타까지 나오면서 이런 자동화가 일상 업무에 아예 스며들고 있고요.
시각적 작업이 그렇게 무서운 속도로 자동화되고 있다면 일론 머스크의 XAI는 인간의 목소리 감정 노동을 통째로 시스템에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목소리요?
네. 코딩 지식이 전혀 없어도 자연어로 이러이러한 예약과 고객 응대를 담당하는 텔레마케터를 만들어줘라고 말만 하면 완성되는 보이스 에이전트 빌더를 출시했거든요.
와, 코딩 없이요?
네. 심지어 사용자에게 무료 전화번호와 80종의 각기 다른 음성을 제공하는데 오디오 처리 비용이 분당 고작 $0.05입니다.
분당 0.000원, 1분에 100원도 안 되는 헐값이잖아요. 피곤해하지도 감정노동에 지치지도 않는 예약 담당 직원을 수천, 수만 명, 무한대로 복제해서 쓸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브리핑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기술적 도약은 따로 있습니다. 엔스로픽의 클로드 코드 2.1198 업데이트에 정식으로 포함된 백그라운드 에이전트 기능이에요.
아, 그거 진짜 무섭죠?
지금까지 우리가 AI한테 코딩을 시키면 중간에 모르는 문법이 나오거나 에러가 났을 때 작업이 탁 멈추고 사람에게 다시 물어봤잖아요.
네, 확인해달라고 알림이 뜨죠.
그런데 이제는 단축키를 눌러서 백그라운드에 던져놓으면 지가 알아서 문서를 읽고 코드로 고치고 스스로 커밋하고 서버에 푸시한 다음에 초안 PR까지 혼자 다 열어봅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네요.
네, 이 용어들이 개발자가 아닌 당신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제가 비유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예전에는 부장님, 여기서 어떤 폰트를 쓸까요? 이 자료는 인터넷 어디서 찾을까요? 라며 5분마다 멈춰서 묻던 답답한 신입사원이었던 AI가
네네.
이제는 제가 알아서 과거 자료 다 찾아서 오타 수정하고 결제 서류철에 끼워뒀으니 부장님은 마지막에 확인하고 도장만 찍으십시오 라고 보고하는 실무 책임자급으로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비유가 찰떡이네요.
여기서 커밋과 푸시는 코드를 수정해서 회사 중앙 서버에 밀어넣는 작업이고 PR은 내가 수정한 걸 전체 시스템에 정식으로 반영해도 될까요? 하고 결제를 올리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AI가 사람 개입 없이 혼자 다 해낸다는 겁니다.
혼자 다 해놓고 결제 서류만 들이미는 에이전트라니 기술 진화 속도가 진짜 엄청나죠. 이런 에이전트들이 쏟아지면 기업들의 업무 방식이나 자본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상징적인 실전 도입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거대 네트워크 장비 기업인 시스코가 전 세계 직원 9만 명에게 AI 에이전트를 배포했습니다.
9만 명 전원에게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재무부서에서 이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회사의 사업보고서 초안을 쓰고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IR 문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와, 숫자 하나에 목숨 거는 문서 노동의 극치인 재무부서에서요. 핵심 기한 업무가 AI로 자동화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럼 여기서 자본시장의 논리를 한번 따져보죠.
네.
이렇게 메타, 구글, 엔스로픽 같은 빅테크 거인들이 거대한 인프라부터 스스로 일하는 에이전트 기술까지 전부 다 쥐고 흔드는데 투자자들의 돈은 어디로 가나요? 덩치 작은 스타트업들이 이 판에서 살아남을 매력이 남아있긴 한가요?
아, 아주 예리한 투자 관점입니다. 자본은 여전히 AI 산업으로 몰리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게 던지는 질문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과거에는 당신들 AI 모델이 빅테크만큼 똑똑한가 이걸 물었다면 이제는 거인들의 공격을 막아낼 당신들만의 방어막, 즉 경제적 해자는 무엇이며 그래서 남는 마진이 얼만가 이걸 묻습니다.
해자와 마진이군요.
네. 이 해자를 확실히 직면해서 막대한 투자를 받은 두 기업의 사례가 오늘 자료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투게더 AI입니다. 83억 달러, 우리 돈 11조 원이 넘는 가치를 인정받았죠.
무기가 뭐였나요?
압도적인 출원 최적화요. 똑같은 연산을 훨씬 싼 값에 처리해서 확실한 마진을 남기는 경제성을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베니스 AI라는 플랫폼이에요.
베니스 AI요?
네. 6,500만 달러를 투자받으면서 10억 달러짜리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했는데 이들의 혜자는 성능이 아니라 극단적인 프라이버시입니다.
아, 저도 그 베니스 AI 비즈니스 모델 보고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350만 명의 사용자가 한 달에 1조 3천억 개의 토큰을 처리하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베니스 AI는 사용자들의 그 프롬프트를 중앙 서버에 일자 기록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잖아요.
맞아요.
모든 대화 기록은 사용자의 개인 기기에만 저장되도록 만든 건데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질문 데이터를 싹 다 수집해야 자기들의 AI 모델을 더 똑똑하게 학습시키고 고도화하는 데 유리한 거 아닌가요? 학습 데이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게 어떻게 혜자가 됩니까?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포기하는 대가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뢰라는 거대한 마켓을 독점해버린 겁니다.
아, 신뢰요?
기업의 민감한 내부 기밀이나 코드 혹은 사생활 정보 등 대형 클라우드 빅테크들에게 넘겨주기 두려운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은 B2B 고객들에게 정부가 내 기기에만 남는 베니스 AI는 거의 유일한 안전지대가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우리는 당신의 비밀을 훔쳐서 우리 모드를 학습시키는 데 쓰지 않는다는 그 프라이버시라는 가치 자체가 1조 원짜리 비즈니스의 독보적인 철옹성이 된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논리를 한 단계 더 극단으로 밀고 나가보죠. AI가 영상을 알아서 만들고 예약 전화를 대신 받는 에이전트를 헐값에 무한 복제하며 코팅부터 기한 결제까지 스스로 끝내버립니다.
네.
심지어 오늘 중국 AI 동향을 보면 화웨이,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같은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지금 로봇의 껍데기가 아니라 기계에 들어가는 AI, 즉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쪽에 2020년 상반기에만 수백억 위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엄청난 규모죠.
소프트웨어에만 갇혀있던 이 똑똑한 에이전트들이 물리적인 로봇의 몸을 타고 현실 세계로 튀어나올 준비를 마쳤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동화되는 이 톱니바퀴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남겨진 역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클로드 코드의 실전 활용법 속에 우리의 생존을 위한 아주 치명적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힌트죠?
단축키 하나로 에이전트가 백그라운드에서 미친 듯이 코드를 다 고치고 결제 서류인 초안 PR을 올렸다고 가정해보죠. 알람이 울렸을 때 당신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병합 버튼을, 즉 최종 승인을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전트가 완벽하지 않다면 치명적인 버그나 심적한 보안 결함이 포함된 코드가 회사의 메인 서비스에 그대로 반영돼서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가 터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아, 그래서 업데이트 매뉴얼에도 반드시 시스템 토큰 사용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초안 상태에서 반드시 사람이 최종 검토한 뒤에 병합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코드를 타이핑하고 문서를 텍스트로 찍어내는 물리적 노동 자체의 가치는 0에 수렴하게 될 겁니다.
네네.
하지만 AI가 생성한 그 결과물이 우리 회사의 전체 비즈니스 맥락에 부합하는지, 윤리적으로나 보안상 안전한지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남습니다.
아하, 김경진 전 국회의원의 마지막 코멘터리가 왜 그렇게 묵직한 통찰을 주는지 이제 완벽하게 연결되네요. 핵심은 난이도가 아니라 문제 해결 여부이며 그것은 결국 기획에 달려있다. 진짜 해저는 코드가 아니라 경험, 신뢰, 데이터다 라는 말씀 말이죠.
깊이 동의합니다. 메타가 200조 원을 들여 구축한 컴퓨팅 권력이든 중국 지푸가 무료로 뿌려버린 압도적인 오픈웨이트 모델이든 구글과 앤스로픽이 만든 자율형 에이전트든 결국 이것들은 모두 도구의 극단적 진화에 불과합니다.
맞아요.
도구가 아무리 스스로 움직일 만큼 완벽해져도 우리가 지금 당장 풀어야 할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도구 스스로 할 수 없거든요.
네.
그 문제의 정의는 결국 당신이 오랜 시간 현장에서 부딪히고 땀 흘리며 쌓은 경험, 고객과 눈을 맞추며 끈끈하게 형성해온 신뢰, 그리고 당신의 기업만이 축적해온 고유한 데이터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이 우리의 손발을 완벽하게 대체할수록 역설적으로 그 기술을 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간만의 철학과 기획력이 가장 비싼 가치가 된다는 명확한 결론이네요.
그렇죠.
네, 오늘 인프라의 거대한 권력 이동부터 글로벌 규제의 한계를 뚫어버린 오픈웨이트의 역설, 스스로 일하는 AI 에이전트의 충격적인 진화, 그리고 인간에 남겨진 역할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의 머릿속에 던져두고 싶은 서늘하고 발칙한 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오, 뭔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오늘 인간의 마지막 보루이자 뺏길 수 없는 혜자가 경험, 신뢰, 데이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AI가 사람의 호흡과 미세한 감정까지 완벽하게 흉내내는 따뜻한 목소리로 당신의 예약을 받고 위로를 건네며 베니스 AI처럼 당신의 은밀한 비밀을 절대 들여다보지 않겠다고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준다면 어떨까요? 모든 생산과 서비스 과정이 극단적으로 기계에 의해 자동화된 경제 속에서 우리가 인간만의 고유한 가치라고 굳게 믿었던 그 숭고한 신뢰마저도 결국 누가 소유하고 통제하게 될까요?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되고 신뢰조차 고도로 훈련된 알고리즘에 의해 점수가 매겨지고 사고팔리는 평범한 상품이 되어버리는 날이 오지는 않을까요?
와, 생각할수록 좀 무섭네요.
네, 오늘 오프닝에서 던졌던 믿었던 건물주의 하루아침 배신처럼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었던 인간성의 마지막 해자마저 기술에 역전당하는 날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거대한 기술의 파도 속에서도 늘 깨어있는 시선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